신약성경 147쪽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한 주간 동안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좀 실험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게 무엇일까? 예, 호산나 찬양인데 잘 사는 게 뭐예요? 예. 잘 살고 싶어요. 다 잘 살고. 목요일 날 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첫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예, 그들에게 갇힌 그들에게 제가 첫 마디를 그렇게 던졌어요. 근데 예배를 다 끝나고 제 마음속에 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클라리넷을 특주로 연주를 한 50대 중반된 분이신데 백장로님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기업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못 갚아서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그 한 분이 떠오르고 또 한 분은 저쪽 뒤에 한 3분의 2 정도의 한 청년, 한 21 중반쯤 돼 보이는 한 청년이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50대 중반된 이 클라리넷의 이 CEO이셨던 이분은 특주가 끝난가 동시에 이쪽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저의 눈에 비춰지고요. 저 중간쯤에 앉아있던 청년은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대다수 눈을 감고 있다가 잠깐 눈을 뜨는 거. 그리고 눈을 뜰 때 저를 이렇게 꼬라보고 네가 지금 뭔 말을 하나 뭐 이렇게 꼬라보면서 예배 내내 이제 그렇게 자세가 좋지도 않고 마치 이 사회가 나를 억울하게 여기다 잡아놨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마음에 좀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너 좀 잘하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좀 꼬라보는 그 청년 두 사람이 떠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머지않아 이분들이 다 출소를 하겠죠. 누가 잘 살까요? 여러분 누가 잘 살까요? 앞으로 누가 잘 지낼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그 자가 잘 살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가만히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수감되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가 잘 사는 거죠. 저는 지난 교회 다닐 때부터도 장애우와 또 장애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환과 눈물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압니다. 신방을 가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대다수의 장애우를 둔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내가 더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부터는 은총을 경험하는 일 때문에 그의 가슴과 그의 생각이 이렇게 한없이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의 시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었구나. 다른 사람보다 아마 10배 이상의 힘들 거예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겠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잘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이렇게 잊혀지지 않냐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해하죠? 그런데 여기 이 순서를 놓치시면 못 살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잘 산다라는 표현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무시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 막 혼자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열심으로 막 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순서가 안 맞다. 순서가. 우리가 때로 주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부분에게 상처를 줍니까? 내 열심만 하면 주께서 받으실 거 아니요. 순서가 틀렸다고요. 자, 그 순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제자들이 막 번져가는 그 즈음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행로를 바꾸십니다. 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시고자 하셨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메뚜기도 한철인데 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수확할 때인데 주님 왜 갑자기 저 먼 북쪽으로 갑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북쪽으로 가면은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주님의 어떤 의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야, 여기는 반드시 꼭 지나가야 한다. 저는 제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의 이 불만의 소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님! 아, 굳이 왜 그쪽으로 갑니까? 아, 왼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아, 쓸데없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까? 거기 가면, 아, 별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아, 좀 돌아갑시다. 이런 것 같아요. 제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냥. 근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이유일까? 5절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6절, 거기 또 애굽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여서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도착했는데 털썩 주저앉았던 때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바타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하여다가 힘을 다해서 딱 도착해서 이제 됐다 하고 털썩 주저앉는 모습. 이게 어원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앉으셨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셨다. 왜 이렇게 젠걸음으로 오셨을까?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겁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침 그때에. 영어로 표현하면 just in time. 정확한 때에.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단어. 6시는 유대인은 아침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6시면 몇 시입니까? 12시. 난 12시. 정오에. 이 여인이 습관적으로 정오에 오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과 만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남쪽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과 만나기 위하여 그 여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모든 스케줄을 다 무시하시고 그 여인 한 사람을 찾으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부르셨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아무도 관심이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한 들풀에 불과한 여인이었어요. 왜입니까? 6시라는 게 힌트입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대낮이 태양열이 뜨겁기 때문에 45도, 50도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 물을 길른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 말입니다. 저 열대 나라가 가지고 유일하게 정오에 골프를 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나요? 다 쉬는데 선선할 때 골프를 치는데 그냥 뭐에 이게 독이 씌었는지 한 태양볕에서 골프를 치는 보고 아랍 사람들 우리를 너무나 좋아한대. 장사가 되니까 참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아침 선선할 때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길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태양볕이 내린 정오에 물을 혼자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도 관심 없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그 여인을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으로 내가 애초부터 이 자리에 앉을 각오로 앉으신 분 계십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출발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쓸만한 인물이라서 주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마치 나의 공로와 의로 된 것처럼 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은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있다고 했죠? 나 뽑혔다? 이거 있잖아요. 서로 안 할게요. 오늘은 서로 어색하니까. 이게 나 뽑힌 거죠.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예.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시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절을 보면 주님, 당신들의 민족은 우리를 상종하지도 않은 민족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정말 잘 알았더라고 하면은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아니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먹는 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인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내가 주는 물은 다른 물이야. 네가 원하는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기대하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시고 내가 이렇게 물깃는 수고도 하지 않도록 제발 나에게 그 물을 주옵소서. 이제 믿음이 서서 열리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15절의 9절에 여인의 상한 심령, 여인의 중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에요. 주님, 아직까지는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먹어서 내가 수치심과 상한 심령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을 좀 끝내주십시오. 이 따가운 정오에 남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관심 주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지쳤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는데 주여, 주님이 그 물을 주신다고 하면은 주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받을 테니 주님 제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 주옵소서. 이게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남편을 불렀을까요? 얘야,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인정해주고 너의 자존감을 높여줄 사람이 남편 하나를 의지했는데 지금 그 남편이 너에게 그런 존재로 되었니? 너가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나를 행복해 줄 그 신뢰의 대상이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있겠니? 너 그 남편을 한번 나에게 데려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이 이미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그 남편조차도 너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없은, 너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된 그 남편이, 믿음의 신뢰 대상이 아닌 그 남편이 없는 것이 오히려 네가 말하는 것이 정확하구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과 상한 심령을 채워줄 그 이 세상에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로구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속사정과 폐부를 뚫는 자기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기름 부은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예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중에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선지자의 기도와 메시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이제 갈급한 이 나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당신이 얘기하시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질문이 바뀝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은 여로보암 시대 때에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가니까 마치 38선을 쳐버리고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서 있는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 있는 여인이, 주여 그러면 저 베델과 단에 가서 섬기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얘기하는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배 장소의 확장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예배가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것도 예배가 아니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소가 확장된 것이죠. 오늘 우리 주사랑 찬양단이 불렀던 것이 지금 서 있는, 이거 아니었죠? 우리 예배가 뭐였죠? 아까 불렀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소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때라고요? 지금 이 순간. 시간의 개념도 확장된 것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 했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서 있는 곳 어느 장소 어느 시에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경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와 시인이라. 그리하므로 무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우리 시대에. 왜 아멘이 없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가 한 주간에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마음의 위안이 하나 된 것은 철야 기도를 11시부터 시작을 하고 12시에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메시지 듣고 최소 두세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참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집회를 빠져나와서 새벽 1시쯤에 기도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진 게 하나 있어요. 기도글이 이렇게 상중하로 있습니다. 산 중턱에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아래 하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이렇게 침묵하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가 어느 기도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거는 이거예요. 막 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제 장소를 살려야 돼. 뭐 하나님 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이거 안 이뤄주시면 뭐 나 뭐 이거 할 거야 뭐 이러고 도대체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악을 쓰는데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우리가 유교적과 불교적 미신의 신앙이 섞여가지고요 마치 하나님을 내 뜻과 생각을 이루려고 이용해 먹는 미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버지,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공양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의 정확한 뜻은 worship입니다. worship,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존귀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여, 두 번째, 진리로 진리 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와 의미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말씀의 토대 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주석서에 보니까 헬라어의 어원에는 간사가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나 모조품이 아니라 실체,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가져다주는 실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니라.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서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즉슨 그래요.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일하는 자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영에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의 터에 세워서 말씀의 나를 휘어잡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능력이 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첫 번째는 복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것이 나의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이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제가 구치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때리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뿌려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도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첫 번째,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죽은 양심을 깨우쳐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예배자, 예배로 드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잘 산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되돌이를 가봅시다. 여기를 수용사라고 생각하십시다. 수감자 여러분들. 다 죄인이시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발짱 닦이고 이 사회가 이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한 분은 겸허하게 마음을 저하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잘 살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잘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로 표현하는데 스가랴 11장 7절 화면으로 봐주시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스가랴를 마치 목자로 표현하는데 목자가 두 가지 막대를 든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두 개의 막대기로 양을 쳤답니다. 이 첫 막대기는 외부의 늑대나 사람 짐승이 올 때 그것과 싸우는 막대기.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은총이라. 하나님이 싸나온 사탄의 공격들을 주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막대기를 드셔서 물리침을 믿습니까? 이게 은혜라. 두 번째는 이 양이 그렇게 삐뚤어지고 고집이 세고 무리를 이탈하려고 하고 맞죠? 그냥 불로 서로 받고 예수님께서 토닥토닥 거리시는 두 번째 막대기가 연합의 막대기라. 이 여인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한 이후에 삶이 달라지죠. 본문의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눈치가 봐서 대낮에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혼자 나가서 물을 깃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과 연합을 경험하고 예배자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워커, 사역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밀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경험한 이 여인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사역자로 바뀌어 있어요. 어느 순간.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엎드리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여 애 낳기 위하여 결혼합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친밀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은 모르겠지만 애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뭡니까? 부부가 친밀하고 사랑하고 애틋한 관계가 돼야 애가 나오는 거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고 내 삶에는 만족이 없고? 순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 올라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 관계들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었구나. 저에게 회복된 메시지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합하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할 때 아무 열매를 못 거둘 것이다.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네요. 예배자로 서십시오. 주중에도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예배자로 서는 순간 친밀감이 회복되어 이제 사랑의 열매를 숨풍숨풍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치 잘 살아왔던 것처럼 착각한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에서 좀 삶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깊은 사랑, 여러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시간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